고린도전서 56번 메시지 주님의 만찬을 다룸 3번 주님을 기념하는 데 이르도록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은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나를 기념하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하라는 무엇무엇에 이르도록 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나를 기념하는 데 이르도록 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무엇무엇에 이르도록 이라는 단어가 결과를 가리키는 반면에 하라는 단어는 목적을 가리킵니다. 목적을 갖는 것은 결과를 갖는 것만큼 좋지 못합니다. 주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만찬을 갖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기념할 목적으로 만찬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념할 목적으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만찬을 먹는 것이 주님을 기념한 결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합당하게 기념하는 대신에 그 결과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에 믿는 이들은 주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의 먹고 마심이 주님을 기념하는 데 이른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정죄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11장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그들을 정죄하는 데 이르는 것이 아닌 주님을 기념하는 데 이르는 방법으로 주님의 만찬을 갖도록 훈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먹은 결과가 주님을 기념하는 대신 정죄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이 구절들에서 무엇무엇에 이르도록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사상은 깊고 심오합니다. 물론 헬라어 전치사를 무엇무엇을 위하여 하라라고 번역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단어는 목적이 아닌 결과의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의 만찬을 먹은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결과가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릇 행함으로 정죄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하는 진지한 말이었습니다.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은 주님을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인들은 주님을 만족해 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만족해 하고자 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취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자신들의 만족을 주의했음을 증명합니다. 우리 자신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의도로 주님의 만찬에 오는 것은 그분의 만찬의 원칙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의도로 주님의 만찬에 와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주님을 만족해 하려는 의도로 와야 합니다. 단지 얕은 정도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은 주님을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기념하는 데 이르는 결과를 갖는 방법으로 만찬을 가질 때 만족하십니다. 단순히 주님을 기념하는 것은 얕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기념하는 데 이르는 결과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깊은 것입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것은 무언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기껏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먹는 동안 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만찬을 먹을 때 그분을 기념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념하는 데 이르는 결과로 만찬을 먹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을 마친 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념하는 것은 우리의 먹는 것의 계속입니다. 우리의 먹는 것은 기념함의 결과를 가져오며 우리의 기념은 먹는 것의 계속입니다. 기념은 하나님의 행정에 관계됨. 11장의 바울의 말은 마태복음 26장 29절에 주님의 말씀과 관계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왕국에 관계된 복음인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왕국은 하나님의 행정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은 주님의 행정과 밀접하게 관계 있는 기념에 이르는 결과를 낳게 해야 합니다. 당신이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행정을 가져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 피상적입니다. 어떤 믿는 이가 주님의 만찬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깨달았다. 이제 그분의 사랑이 그의 만찬을 먹음으로 그분을 기념하는 이 주일 저녁에 나를 강권한다. 나는 만찬에 참여함으로 그분을 기념한다. 나는 그분의 성육신과 그가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처녀에게 태어나셨는지를 기념한다. 나는 그가 나사렛에서 자라신 것과 그가 고통받고 핍박받은 것과 그가 배신당하고 심판받고 정죄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이기로 판결되었음을 기념한다. 나는 특히 그가 나의 죄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음을 기념한다. 주님을 이런 식으로 기념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은 왕국이나 하나님의 행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의 만찬 후에 주님을 기념하는 데 있어서 계속되는 결과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종류의 기념으로 주님의 만찬 먹는 것을 마친다면 우리의 주님의 만찬에 참여함은 너무 피상적일 것입니다. 참되게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은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행정을 가져와야 하며 왕국을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은 왕국과 관계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만찬에 참여한 후에 계속되는 결과가 없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그것은 왕국을 가져와야 하며 하나님의 행정을 가져와야 합니다. 바꾸어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은 왕국을 가져오므로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관계된 모든 것을 하나님의 행정과의 합당한 관계 안으로 인도함으로 그분을 만족해하는 결과를 산출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 시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 오지 않은 한 과정에 의하여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는 과정은 실제적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행정이 실현될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살핌과 분변함. 주님의 만찬과 하나님의 행정과의 관계는 매우 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그들 자신을 살피고 몸을 분변하라고 명령합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을 살피지 않고 또한 몸을 분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기념하는 결과가 없이 주님의 만찬을 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합당한지 자신을 살펴야 하며 또한 몸을 분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주님을 충분히 만족해 하며 또한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만찬을 합당하게 먹는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어떻게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의아해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의하면 거듭남은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인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 영으로 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인도되었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국 안으로 인도되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기 위하여 거듭났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왕국 안으로 인도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기 위하여 거듭났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왕국과 몸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단지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들은 이 땅 위에서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정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행정은 왕국과 몸에 의하여 수행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매일의 생활이어야 합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주일의 첫날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생명일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만찬을 먹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모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것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주님을 만족해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상과 주님의 만찬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여전히 종교적인 배경의 영향 아래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생각이 너무 전통적인 사상과 관념으로 적셔져 있어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것을 취할 능력을 가질 수 없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아구까지 가득 채워진 컵과 같아서 거기에는 더 이상 부을 수도 어떤 것을 더 넣을 여지도 없습니다. 다른 예를 사용하자면 우리의 생각은 마치 빈방 없음이라는 표지가 앞에 나붙은 아파트 건물과도 같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빈방 없음, 즉 주님의 만찬에 관한 어떤 것을 더 이상 이해할 수 없음이라는 표지를 걸어놓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것이 거의 모든 성도들의 상황이 아닐지 염려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함. 11장 26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동안 우리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것은 보고하고 알리고 또한 전시하는 것입니다. 천주교든 개신교든 조직된 종교 안에서 소위 미사나 성찬식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포하고 그의 죽음을 우주에 전시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미사나 성찬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사상을 갖습니다. 이것은 천연적인 관념입니다. 더욱이 어떤 목사들은 그들의 가르침으로 이 관념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자연히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해야 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생각도 주 예수의 생각도 아닙니다. 주 예수께서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는 데 이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물이 아닌 사신 인격이신 분을 기념하는 데 이르도록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대로 이것은 우리의 참여가 그를 기념하는 결과를 낳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주님 자신을 기념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식에서 단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념해야 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에서 단지 나에 대한 기념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에 대한 그 기념이라고 말한 것을 주의하십시오. 정관사를 더하여 사용한 것은 이 표현을 강조하고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을 기념해서는 안 되고 단순히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기념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지만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26절에서 우리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선포해야 함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가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포하고 알리고 전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든 천사들에게, 귀신들에게, 인류에게, 또한 피조물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가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알려야 합니다. 이 구절에 있는 때까지라는 단어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왕국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두 번 오심. 26절에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오심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오심 사이에는 간격이 있으며 이 간격은 교회로 채워집니다. 우리는 교회가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의 오심에 연결하는 다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한쪽과 다른 쪽에 깊은 간격에 다리를 놓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주님의 죽으심을 계속 이어 그분의 다시 오심을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없이는 이 간격에 다리가 놓여질 수 없으며 주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오심을 연결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의 목적은 그분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두 번째 오심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태복음 26장 29절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그의 만찬을 세우실 때 우리에게 그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그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마실 때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의 두 번째 오심의 목표가 왕국임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두 번 오심에는 각각 목표가 있습니다. 그분의 첫 번째 오심의 목표는 만유를 포함한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죽는 것이었고, 그의 두 번째 오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는 바울의 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그것을 피상적인 방법으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바울이 이러한 말들을 쓴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는 그의 의견을 따라 그러한 말들을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23절에서 그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말한 것은 그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26장을 언급한 이유입니다. 주님은 만찬을 세우시면서 아버지의 왕국과 관계된 그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두 번 오심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의 첫 번째 오심으로 위대한 일이 성취되었으니 그것은 곧 그의 죽으심이 만유를 포함한 구속을 성취한 것입니다. 죽으신 후에 그리스도는 왕국을 받기 위해 가셨습니다. 이것은 신약뿐만 아니라 또한 다니엘서에도 계시되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에서 선지자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나라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는 이상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주님은 비유로 자기 자신을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간 어떤 귀인으로 언급합니다. 더욱이 다니엘서와 복음서에 의하면 주님은 왕국을 받으신 후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왕국과 더불어 오실 것이며 하나님의 우주적인 행정을 위하여 이 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유일한 산출품. 두 목표를 가진 주님의 두 번 오심 사이에는 긴 기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의 간격이 교회 시대입니다. 주님의 만유를 포함한 구속은 유일한 것, 즉 교회를 산출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나는 유일한 밀알이라. 만일 내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면 나는 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의도는 땅에 뿌려지고 죽는 것이다. 그런 다음 나는 많은 밀알들을 산출했으며 교회인 한 떡덩이로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만유를 포함한 죽으심의 유일한 산출품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교회를 산출했고 교회는 왕국을 가져올 것이다. 워치만 형제님은 그의 초기 사역에서 신약은 세 가지 중요한 문제들, 즉 십자가와 교회와 왕국을 가르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교회를 산출하며 교회는 왕국을 가져온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행정인 왕국은 땅으로 이끌어질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의 결과이며 왕국은 그의 두 번째 오심과 관계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번 오심 사이에는 그분의 첫 번째 오심으로 산출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과 함께 왕국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6절에서 그가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은 왕국을 가져오기 위한 교회의 존재를 선포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11장 29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몸을 분변함의 문제로 나아갑니다. 몸을 분변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들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몸을 분변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은 교회의 문제를 주의하는 데 실패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교회에 대해 합당하게 주의하지 않은 채 주님의 만찬에 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이며 그리스도 자신은 머리입니다. 그의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머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산출된 교회는 이제 이 머리의 비밀한 몸입니다. 머리는 몸을 통하여 역사함.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몸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몸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인 교회는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움직이심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머리는 떠나가셨지만 몸은 여전히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머리는 지금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정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사실에서 볼 때 몸은 분열되고 마비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이 서신을 썼을 때에도 고린도에 있는 몸의 표현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11장에서 그가 분열과 편당에 대하여 말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몸이 병들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단지 몸이 나뉘어진 이유로 고린도에 믿는 이들 중 얼마는 병들게 되었고 어떤 이들은 죽었습니다. 그들은 몸을 분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합당하게 몸을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몸, 즉 교회를 주의해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더욱이 교회는 주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의 간격에 다리를 놓습니다. 이 다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부터 왕국에 이르는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와 함께하는 이러한 다리가 없이는 이 간격의 한쪽인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다른 한쪽인 왕국에 이르는 길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유일한 연결은 다리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을 분변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다리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리를 소홀히 했으며 어떤 이들은 그것을 손상시켰습니다. 주님의 만찬을 먹어야 하는 이유. 이제 우리는 왜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먹어야 하는지를 보기 위해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우리가 그분을 기념하는 데 이르는, 즉 주님을 기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주님의 만찬에 참여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만찬에 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은 그분의 두 번 오심 안에서 주님을 기념하는 결과를 낳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산출하고자 만유를 포함한 구속을 성취하신 그분의 첫 번째 오심과 또한 왕국을 가져와 하나님과 우리 모두로 하여금 회복을 수행하는 길을 갖게 하는 그의 두 번째 오심 안에서 그분을 기념해야 합니다. 왕국을 떠나서는 주님의 회복을 수행해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의 양면에서 그분을 기념하는 관점을 가지고 주님의 만찬을 먹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은 실로 그분을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는 그가 성취하신 것과 그가 산출하신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이제 그는 하늘에서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가지고 땅에 돌아오실 때까지 그의 하늘에 속한 사역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하늘에서의 그리스도의 역사에 응할 수 있습니까? 오직 교회만이 그분과 동역할 수 있으며 그분께 응할 수 있습니다. 만일 주님에게 교회가 없다면 그분은 아마 하늘에서 슬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역하고 계시는 것을 그분과 함께 동역하고 수행해 나갈 사람이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만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만찬을 먹기 위하여 올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 우주에 주 예수께서 오신 것과 그가 만유를 포함한 구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과 그의 죽으심이 교회를 산출한 것을 알립니다. 지금 우리는 하늘에서의 그분의 사역에 응하며 그분과 함께 동역하는 그의 몸인 교회입니다. 매주 첫날에 그의 만찬을 먹는 것은 그와 같은 선포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사역에 응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분이 하나님의 왕국을 땅에 가져올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족해 하는 것이요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은 우리가 주님의 만족을 위하여 이 땅에 살고 있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찬은 우리가 먹기 위한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만족을 위해 만찬을 먹습니다. 만찬을 먹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의 만족을 위한 왕국을 가져오는 교회 안에 생활하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이 만찬은 왕국과 하나님의 행정과 관계에 있는 주님에게 있어서의 만족입니다.